네, 본장에서는 모세회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죠,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으로 이동하여서 그 땅의 원주민들과 섞여 살게 되면서 미디안 족속이 되었던 것이죠.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접한 이드로는 자신의 딸이죠, 모세의 아내 시뽀라와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향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하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는 크게 마음으로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실제적인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들의 모든 재판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하게 되죠. 백성 가운데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과 이 재판의 사역을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사법제도를 정비하게 되는 것이죠.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들의 리더로 세우라고 이 이드로는 조언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제안을 따라서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리더십으로 세우고 크고 어려운 재판은 자신이 감당하고 작은 일들은 임명된 재판관들이 주관하도록 합니다. 이런 일들의 모든 사법체제의 정비를 모두 마치고 이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1절 말씀에 이드로는 자기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예, 이드로가 듣게 되었던 구원 소식은 크게 두 가지였죠. 첫째로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입니다.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행했던 일들과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들, 또 홍해 이후에 있었던 모든 고난의 행군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듣게 된 것이죠. 이들은 이 소식을 전해듣고 세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로 그는 9절 말씀에 의하면 마음으로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들은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언적인 선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알았다라는 표현은 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재확인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드로가 여호와 신앙 안에 들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드로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준비된 영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간증은 이드로에게 이어져서 또 다른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증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할 때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은 변화를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드로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번제와 희생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모두 태워서 온전히 전부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는 것이죠. 희생제는 한 부분은 제사로 드리고 한 부분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바로 화목제, 희생제라고 하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한 영적인 공동체로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의식의 아론과 장로들과 이방인 이드로가 함께 참여하면서 이들의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 새로운 사법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 재판하다라는 단어가 모두 6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모세가 백성들의 모든 재판을 독점하는 것을 본 이드로는 먼저 모세가 하는 일을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그 답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14절 말씀에 기록된 모든 일이라는 단어에서 일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다바르를 쓰고 있습니다. 다바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리키죠. 이런 표현은 뒤에 등장하는 시내산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십계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판 제도를 정비하면서 그 기준을 바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재판 제도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공포하게 될 율법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연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본문이 다루는 재판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는 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세에게 재판을 받으러 사람들이 찾아오면 모세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왔습니다. 재판의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재판의 목적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람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전해주었던 것이 바로 재판의 내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재판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드로의 대안과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방법이 모세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이것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돕는 자가 필요하고 새로운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새로운 체제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드로가 제안했던 재판은 기존 모세가 했던 역할과 동일한 것이죠. 그들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모세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기존 역할들을 그대로 하지만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은 재판관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라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관은 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둘째로 진실한 자,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하며 물질관에 있어서 뇌물을 미워하는 자를 택하라라는 것이죠. 신명기 1장 13절의 말씀에서 참고로 재판관의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혜와 분별력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일은 모두 이들에게 맡기고 크고 어려운 일을 모세가 재판하도록 함으로 이런 사법적인 체제를 정비하게 된 것이죠. 모세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한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짐을 덜어주고 지나치게 많은 일을 맡아서 파멸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 안전장치를 가동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이 사법제도를 실행에 옮기게 되죠. 사법개혁을 실행하여서 이드로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모세가 만약에 마음이 닫혀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리와 이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모세도 지쳤을 것이고 백성들도 모두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모세의 수용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를 정의사회로 구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탁월한 리더였던 모세가 자리를 비우게 되더라도 바른 사법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시작된 것과 같이 이 모세의 개방적인 수용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법 제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법적 시스템의 도입은 24절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모세는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죠? 어떤 자의 목소리를 듣는 자입니까? 바로 모세는 기존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적인 지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행장정 60만 명, 최소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장으로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던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의 조언, 간섭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그의 말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록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얼마든지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때로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조직과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지혜를 따르는 것은 굳이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라고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발생하는 모든 일반적인 지식과 지혜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들을 분별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조건을 제안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하시면 이라는 이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또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도입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보편적인 시대의 문자가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오늘날의 의료기술과 사법제도와 과학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종교적인 부분들과 다르다고 하여서 타부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적인 이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 역시 있어야 한다라는 이 이중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통정적인 마음을 잘 간직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는 이 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